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저녁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면서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 프랜스 센터를 방문해서 내외신 취재진을 격려한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로 파견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방북 초청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까지 분위기를 이어가는 일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일 방북 초청을 받은 직후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우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우리 한반도에 고조됐던 긴장을 완화하고 평창올림픽을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단일팀과 공동입장, 공동응원 등이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면서 남북 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확인되는 시점이 오면 남북 관련 다음 단계를 동맹국들과 협의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일본 피겨스케이팅 대표선수 한유 유주루가 남자 싱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딕 버튼 이후 66년 만에 남자 싱글 2연패이고 아시아 피겨 선수 최초입니다. 한유는 오늘 한국의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206.17점을 받으면서 전날 쇼트 프로그램과 합산 317.85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선전을 기대했던 미국의 네이선 첸은 5위에 머물렀습니다. 와세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유는 실력과 외모로 수많은 열성팬을 가졌습니다. 이날 경기 직후 아이스링크 안에는 한유가 좋아하는 곰돌이 푸 인형이 바닥을 덮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 담당자가 일본어로 한유의 응원글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멕시코 중남부에서 어제 규모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현장 조사 중에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멕시코 국립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43분께 중남부 오악사카주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알레한드로 무라투 주지사와 알폰소 나바레테 멕시코 내무장관이 탑승한 군용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지상에 있던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헬기 탑승자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센터는 지금까지 200여 차례 가까운 지진이 이어졌지만 여진과 직접 관련된 큰 인명피해는 즉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바라테 멕시코의 내무장관은 전국적으로 99만 8천여 명이 지진으로 인한 정전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고 오악사카주 일부 주거용 건물이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 오후에 흐려지면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오후에는 흐려지면서 최고기온 0도로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에서는 0.5m 정도로 이르겠습니다. VOA 저녁 뉴스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잠냥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국민들의 기부 활동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 캐나다, 호주가 꼽힙니다. 세계 최고 기부 국가인 미국에 세계 최대 자선사업가가 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와 빌 게이츠의 아내 멜란다 게이츠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기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빌 게이츠 부부가 최근 공개한 연례 편지에 자신들의 기부 이유를 적은 내용이 주목됩니다. 돈을 나눠주는 진짜 이유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그러니까 기부 활동을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보다 떠날 때의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신념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준 일이고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뭐 일각에서는 전 재산을 정부에 다 기부하지 그러냐라는 말도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재산 기부보다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필요한 일에 돈을 쓴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올해 공개 편지에 미국인들은 이 빌 게이츠 부부의 기부 활동이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들처럼 뭐 큰 돈은 아니라도 태어났을 때보다 떠날 때의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훈훈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봅니다.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고 갈까요? Black Eyed Peas가 부릅니다. Where is the love? 들어보시죠.
As I'm getting older, y'all, people get colder. Most of us only care about money making. Selfishness got us following the wrong direction. Wrong information always shown by the media. Negative images is the main criteria. Infecting the young minds faster than bacteria. Kids wanna act like what they see in the cinema. Whatever happened to the values of humanity? Whatever happened to the fairness and equality? Instead of spreading love, we're spreading animosity. Lack of understanding leading us away from unity. That's the reason why sometimes I'm feeling under. That's the reason why sometimes I'm feeling down. It's no wonder why sometimes I'm feeling under. Gotta keep my faith alive and love is found. Ask yourself.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Hangry. 세계적인 영어 사전 가운데 하나인 Oxford English Dictionary의 출판사인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최근 Hangry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Hangry는 배고프다라는 의미의 Hungry와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는 angry의 합성으로 배가 고파서 화가 나다 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바로 이 단어 이번 주 화제였는데요. 이 선수 때문입니다.
My mom gets really hangry sometimes and I definitely got that.
네, 지난 13일 한국 강원도 평창 휘닉스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100점 만점에 육박한 98.25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 국가대표 클로이 김 선수인데요. 17세 소녀인 클로이 김은 역대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요, 결선 최종 3차 시기를 앞두고 아침에 샌드위치를 다 먹을 걸 배고프고 화가 난다, hangry라는 글을 SNS에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금메달을 딴 이후 이 내용이 소개되면서 이 천재적인 기량과 10대 소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한꺼번에 어필하면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행그리, 클로이 김 선수가 트위터에 올린 이 단어, 행그리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클로이 김을 언급하면서 행그리는 신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헝그리해서 앵그리한다는 뜻이다 라고 친절하게 말풀이를 해줬습니다. 조지 워싱턴 의료보건과학학교의 한 교수는 이 행그리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을 밝혔는데요. 배가 고플 때 뇌는 많은 연료를 필요하는데 혈류의 영양소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뇌가 건조해지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행그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배가 고파 좀 화가 나기 시작한다면 좀 달콤한 것을 군것질하라고 조언합니다. 설탕을 좀 먹으면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헝그리가 앵그리가 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해수면 60cm. 지난주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에서 축구 경기, 골프 경기 등이 자주 취소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소식이 아니라 기후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이상기후로 폭우가 내리면서 축구장 등 경기장이 진창이 되는 등 경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21세기 말까지 이 지역의 모든 유명 골프코스가 바닷물에 씻겨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더 빨라져서 82년 뒤인 금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60% 이상 상승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수면 상승폭은 연평균 3mm였지만 2100년엔 3배가 넘는 연평균 10mm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시된 겁니다. 이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데에도 속도가 붙어서 2100년엔 지금까지 예측된 30cm가 아니라 2배가 넘는 66cm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보고서는 지난 25년 동안의 위성사진 자료를 토대로 이런 수치가 UN 기후변화정부 간 협의체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미 콜로라도 보울더의 스티브 네렘 대학 교수는 해수면 상승폭이 커지는 것은 주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라면서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2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대화를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며 비핵화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놀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특사로 파견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인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 균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라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미국과 진지하게 관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이전에 일종의 예비적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32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미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라트라비아의 ABLV 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과 지난해 단둥은행에 취해진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곳이라고 전 미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씨가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불빛이 환한 한국과 암흑천지인 북한을 바라보면 국민들의 삶과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 아래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과거 한 차례 공개됐던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이 넉 대가 등장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여러 기가 공개됐다며 과거 열병식보다 규모가 작아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자조차 문 열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기사 내용을 좀 대화로 쉽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안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꽁꽁 얼어붙은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탐사적 대화를 언급한 건데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전에 북한이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일단 이 전제 조건들은 좀 내려놓고 얼굴이라도 마주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이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 미국이 대북 정책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이 뭔가요?
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지난 13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네.
먼저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Conversation is look to realize the to be able to set the agenda for what you're going to talk about and that would be denuclearization. You may have to have a preliminary chat about what that discussion 네. would look like.
노어트 대변인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젠다를 마련하기 위해 예비적 대화를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비적 대화의 최종 목표도 한반도 비핵화다라는 기존 입장을 또 다시 꺼냈는데요.
네.
펜스 부통령도 국면이 바뀐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니까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화는 협상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네.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을 위한 대화를 먼저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 탐색적 대화, 예비적 대화를 해보자는 시도는 좀 새로운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직접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말하는 대화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참석하는 그 외교 라인의 대화
네.
또 육자회담 등 공식 협상을 위한 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앞선 대화는 이미 열어놨었는데 북한이 뉴욕 채널을 닫고 또 올림픽에서는 미국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네.
아, 그런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일단 조건을 달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긍정적 대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창올림픽에서요. 북한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펜스 부통령이 뭐 김여정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북한의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펜스 부통령, 이 올림픽 개회식에서 바로 뒷줄에 앉은 김정은 이 북한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네.
또 앞서 있었던 올림픽 리셉션에서는 북한이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5분만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네.
이랬던 펜스 부통령이 왜 이렇게 대화론을 제기했나 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한국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했거든요. 데이빗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suspect that Vice President Pence has taken this somewhat new position on the part of the White House because our ally South Korea is headed by a president who is very eager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begin both inter-Korean negotiations, which have already begun in effect.
네, 들으신 것처럼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남북한 대화가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우방국의 입장을 미국으로서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 펜스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8일에는 청와대에서 그리고 10일에는 평창 경기장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이 스트라브 과장의 관측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 예비적 대화, 또 탐색적 대화. 이것이 북한의 그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협상 테이블로까지 네.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스트라브 과장은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기본적 소통조차 하지 않아왔던 북한이 과연 이런 조건, 뭐 조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결국은 또 비핵화니까요.
네.
대화에 나설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 이 탐색적 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혼란 가능성도 우려했는데요.
네.
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했던 그 많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관여에 따른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유연성을 좀 발휘하는 모양새인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나 이 압박에 대한 움직임은 그대로인 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도 더욱 강력한 새로운 제재가 곧 나올 것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이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제재 압박과 더불어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 상당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취임 후 첫 국정연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탈북자 지성우 씨를 직접 소개했고요. 또 사흘 뒤에는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5년과 2008년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면담한 지 한 10여 년 만입니다.
네.
트럼프 정권 들어서 거의 1년 동안 그 대북 전략의 초점이 핵 미사일 위협에만 맞춰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이죠. 한국 국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펜스 부통령도 평창 올림픽에 그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원비어의 아버지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처음 부각한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였는데요. 당시에 탈북자 강철환 씨가 백악관에 초청돼서 부시 대통령하고 면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04년 10월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서명하면서부터 미국 정권에서 이렇게 그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네.
이후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사건은 그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실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충분했고요. 또 이를 계기로 2005년 8월에는 첫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이후에도 또 2009년 임기가 시작된 이 오바마 정권에서도 북한 인권 압박 강화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임시직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 자리를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대사급으로 승급시켰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의 비중을 높인 건데 이런 와중에 2013년 12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또다시 분수령을 맞았고요. 2014년 2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사악한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2014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이 같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은요. 이 탈북자 신동혁 씨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것도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유엔 총회와 별도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또 처음 열렸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신 신동혁 씨가 자리했는데 여기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 형사 재판소 그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권고됐었습니다. 아, 이것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목표로 한 조치였습니다. 네. 북한이 예상대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었습니다. 15년 만에 유엔 총회 대표단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그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고요. 네. 또 북한 난민 좀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이란 압박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북한과의 대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접근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임스 무라지가 부릅니다. 럭키 들어보시죠.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Ooh.
They don't know,
they don't
how,
know
long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 promise you I will.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st so pretty, you're all I see.
Lucky we're in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탈북자 1세대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죠.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은 최근 아들이 4년제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타게 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I will make the NFL. I will make my parents proud. 나는 미국 프로 풋볼팀에 들어갈 것이다. 나의 부모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올여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박민호 군의 방벽에 걸린 11개 문구는 모두 풋볼 선수로서의 각오와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사상 최고의 공격 라인맨이 될 것이라고 적은 박민호 군이 최근 미국 내 16개 대학에서 풋볼 선수 특기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호 군은 미국 프로풋볼 NFL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민호 군은 학교 풋볼팀 훈련이 끝나면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씩 혼자 훈련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지난 7일 민호 군을 면접한 미시간주 헤이즈 대학교 풋볼 코치에게 큰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무게가 100kg인 벤치프레스, 즉 등을 대고 누워 역기를 드는 시범을 50초 만에 24회 실행한 겁니다. 이 장면을 민호 군의 아버지 박명남 씨가 영상에 담았는데요. 영상은 100kg짜리 역기를 순식간에 들어올리는 민호 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키 190cm에 체중은 130kg인 민호 군은 벤치프레스의 경우 최고 192kg 무게를 들어올리고 역기를 어깨에 메고 일어서는 스쿼트는 23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라팔마의 존 F. 케네디 고등학교 풋볼팀에서 공격선과 수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호 군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played offensive line and defensive line. So offensive line is you protect the guy throwing the ball and running the ball.
쿼터백과 러닝백을 상대 팀의 수비수로부터 보호하고 수비선에선 상대 팀의 쿼터백과 러닝백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몸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민호 군의 실력이 미국 대학교들의 눈에 들었고 민호 군은 학비와 기숙사비는 물론 운동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한 헤일즈 대학교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호 군은 학교 풋볼 코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명한 날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Happiness was, I guess, more so relief. Like I was happy, I got accepted, but I was also like, you know, relieved. You know, I don't have to pay for college. And, you know, I don't have to stress my parents about that. They gave me the offer.
대학교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민호 군은 학교 측이 학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학교가 찾고 있는 선수이며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영입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즈 대학교는 1844년에 설립된 학교로 전미대학체육협회 NCAA 디비전 2군에 속합니다. 민호 군이 풋볼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뒤였는데요. 당시 풋볼 선수를 직업으로 삼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민호 군이 풋볼 경기에 선수로 뛰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이 강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Just like when you're playing the battles, you know, just like going out there and proving that like you're stronger than people, you know, fighting like every play.
민호 군이 좋아하는 미국의 프로 풋볼 선수는 로스앤젤레스 램스 팀의 흑인 선수 아론 도날드인데요.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NFL 선수로선 뛰어나지 않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무거운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호구는 이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구는 달라스 카우보이 팀을 가장 좋아하고 이 팀 선수가 되고 싶지만 현재로선 NFL 선수만 되면 좋겠다는 심정인데요. 대학교에서 경영학 수업을 병행해 향후 사업가가 될 준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서 ESPN 같은 스포츠 전문 방송에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민호구는 자신이 용기를 잃었을 때 아버지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늘 믿어주고 곁에 있어줬다면서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빠한테 고맙죠. 고맙고 잘해줘서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 이름만을 고집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My name is unique and it's also like the name that my father gave me. So I mean that like means something to me. Like I'm not certain he said like something about hope.
자신의 이름은 흔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며 아버지가 희망이라는 의미로 민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군은 1999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자인 아버지를 따라 3살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민호군의 아버지는 한국 국적자란 이유로 지난 15년간 망명 신청을 하며 노동허가를 연장해 세 가족이 합법적인 신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들은 미국 학교에서 미국 스포츠를 하며 미국 사람으로 자랐다며 자신의 평생의 소원과 희망은 아들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택시기사, 북한 강사, 음식점 요리사 등을 거쳐온 박 씨는 2년 전 사고로 부상을 입은 뒤로는 건강 문제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주고 있는 아들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벽에다가 영어를 못 써붙였더라고요. 영어를 못 써붙여가지고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번역해보니까 담벽에다 못 써붙여가지고 부모한테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다 하는 그런 구두라고요. 영어를 써붙인 게. 고맙다고요.
박 씨는 아들 민호 군이 부모와 자신만을 위해 살기를 바라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도 자식이 있는데 그 애가 좀 큰 일을 해가지고 좀 모든 사람들한테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 북한에서 온 놈 좋다 뭐 자식을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잘 좀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말고 돌도 말고 지금처럼만 잘 자라서 우리가 가졌던 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얘가 꼭 성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특히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앤드류 잭슨은 마틴 벤 뷰런에게 대통령직을 넘기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의 취임 이은설이 끝나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천천히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 생명을 이렇게까지 온전히 내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워싱턴을 떠난 뒤 고향인 테네시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1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시대.
미국의 제8대 대통령이 된 마틴 벤 뷰런은 앤드류 잭슨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뒤 당선됐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마틴 벤 뷰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새로운 휘그당 출신 후보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마틴 벤 뷰런 후보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틴 벤 뷰런 신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합중국 남쪽과 북쪽 지역의 단결을 촉구했고요. 미국은 더 좋은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뒤 미합중국은 경제 위기와 함께 정치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 재임 때 합중국 은행이 사라질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정부의 돈을 보관하는 강력한 은행에 대해 반대했고 은행의 영업 허가 갱신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합중국은행은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은행은 사업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융자를 늘려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었고 융자를 줄여서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합중국은행은 주의 작은 은행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합중국은행은 주의 작은 은행들의 지폐나 수표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합중국은행이 문을 닫고 난 뒤에는 주은행들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은행들이 금화로 바꿀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은행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지폐를 인쇄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지폐가 많이 유통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생필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폐를 금이나 은으로 교환해달라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은행은 교환을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시 일시적이길 바랬지만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지폐의 상당수는 투기꾼들이 땅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투기꾼들은 땅을 사들인 다음 얼마 뒤 높은 값을 받고 되팔았는데 정부는 나중에야 너무 많은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주은행들은 금가은 결제수단이 정지된 다음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을 계속하던 은행들도 대출해줄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업인들은 은행에 진 빚을 갚지 못했고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대출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업가들의 비난은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에게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경제공황은 다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이고요. 저도 한때는 잭슨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잭슨이 내린 모든 강력한 정책들이 다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정부 소유의 땅을 파는데 지폐는 안 받고 금이나 은만 받게 해서 그나마 땅 투기를 막았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벤 뷰런 대통령은 자금 문제로 고민했지만 앤드류 잭슨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넉넉하게 보유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정부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방정부는 경제 불황을 해소하는 데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반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그럴 권한도 없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정부 소유의 토지는 지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금과 은으로만 거래를 하겠습니다.
경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의회에 긴급 회의를 요청하고 정부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금융업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거래가 너무 많아진 것이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연방정부의 잉여자금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을 늦춰줘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내년 연방정부 운영에 그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정부 자금을 일반 사기업 은행에 보관하는 것보다 재무부에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재무부 독립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이 재무부 독립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자 반대파인 휘그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연방정부는 또 누구를 위한 정부고요? 벤 뷰런 대통령이 그저 연방정부를 보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기업인이나 농민들, 지방주들을 돕는 데는 통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휘그당의 비난은 대통령의 제안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의회는 연방정부의 흑자를 지방정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휘그당은 민주당 내 보수파와 함께 독립된 재무부 설립안을 거부했습니다.
재무부는 수입세를 징수하고 토지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였고 이 돈은 정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돈을 거둬들일 때나 돈을 지급할 때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민간 은행에 입금시켰습니다. 뷰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Sing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곡 R. Kelly의 I Believe I Can Fly 들으시면서 인사드리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